정의론 제2절 정의의 주제. 첫 번째 문단, 여섯 번째 줄. 우리에게 있어서 정의의 1차적 주제는 사회의 기본 구조다. Basic structure of society. 보다 정확히 말하면 사회 주요 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분배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이 된다. 그래서 그 정의의 1차적 주제, 여기서는 1차적이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우선적 주제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원어는 이제 primary subject이기 때문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가 사회 기본 구조가, 사회 기본 구조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 무엇이 법적으로 주어진 권리인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인지, 그리고 사회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련된 것이지, 원초적 입장에서 뭐 아프리카에 기부를 해야 될지, 혹은 뭐 내가 친구를 대할 때 어떻게 친구를 대해야 될지, 우정이란 무엇이냐, 뭐 사랑이란 무엇이냐, 이런 것을 다루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옆에다가 정의의 1차적 주제는, 정의의 1차적 주제는 사회의 기본 구조라고 쓰시고, 또 옆에다가 주요 제도의, 기본 구조의 의의 쓰시고, 옆에다가 이제 정의의 1차적 주제에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경쟁적 시장, 생산수단의 사유 등에 대한 법적 보호와 일부 일체제 등은 주요한 사회제도의 예들이 된다. 근데 일부 일체제를 주요한 사회제도의 예라고 볼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있죠. 일단은 넘어가고, 거기서 한열줄 내려오면은, 여기서 직감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이러한 기본 구조 속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가 속해 있다는 점과, 서로 다른 지위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정치체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여건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해진 서로 상이한 기대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 옆에다가 기본 구조가 정의의 1차적 주제가 되는 이유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왜 정의의 1차적 주제를 우리의 구성적 방식에 의해서 어떤 정의관을 가져야 될 거냐를 살펴보는데, 이 정의관이 해결해야 되는 영역이 왜 여기에 한정되는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기본 구조에는 사회적 지위라는 것이 있다. 우정 같은 거는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는 아닌 것이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뭐 안락사가 어떠냐, 낙태가 어떠냐, 이런 것들은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 기본 구조에서 사회적 지위가 속해 있고, 서로 다른 지위에서 태어난 인간들이 이 정치, 경제, 사회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콤플렉스, 복합적인 지위에서의 차등 때문에, 너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너는 가난한 집 딸로 태어났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이한 기대를 갖게 되고, 출발점부터 누구는 유리하고 유리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히 뿌리 깊은 불평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지배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최초의 기회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뿌리 깊은 불평등은 능력이나 공적이라는 개념에 의거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사회정의의 원칙들이 제일 먼저 적용되어야 할 부분은 어떤 사회의 기본 구조에 있는 이와 같이 거의 불가피한 불평등인 것이다. 그래서 정의의 1차적 주체가 사회 기본 구조에 관한 것이면은, 관한 이유는 사회 기본 구조가 어떤 불평등을 내포하고 있다면, 그 불평등이 만약에 정당화되지 않는 부당한 불평등이라면, 그 부당한 불평등으로 인해서 전반의 인생의 기대가 달라지고, 인생의 전망이 달라지고, 인생 기획이 달라진다면, 그 인생 기획 내에서 세세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논의 자체가 이미 크게 제한된다는 것이죠. 41페이지, 두 번째 문단. 우리의 연구는, 연구 범위는 두 가지 점에서 제한되어 있다. 옆에다가 연구 범위의 제한,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첫째로, 나는 특수한 경우의 정의만을 문제 삼고 있다. 나는 제도나 사회체제 일반의 정의를 문제 삼거나 국제법이나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정의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또한, 그 기본 구조가 아닌 사회 내부의 어떤 사적 결사체들이라든지, 뭐, 학교 내부의 문제, 회사 내부의 문제, 뭐, 골프 클럽, 뭐, 테니스 클럽, 시민교육 센터, 뭐, 이런 학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지금 논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 구조에 만족스럽게 적용되는 원칙들이라고 해서 다른 모든 경우에도 타당하리라고 미리 가정할 이유는 없다. 또한 타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소규모 사회 집단의 규칙과 규범들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비공식적인 여러 관습, 컨벤션이나 습속, 커스텀과 관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의 원칙이 관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고, 이런 관습과 습속은 정의라는 고려 요소 이외의 고려 요소가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그러한 관계망과 집단에 있어서는, 관습이나 습속이 정의와 관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시민교육센터에서는 이제 뭐 강의를 한 것을 결국 무료로 공개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무료 공개의 원칙은 시민교육센터 안에서만 통용되는 규칙들인 것이죠. 근데 정의의 원칙을 여기 들고 들어와서 뭐 가진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몫을 가져야 된다, 이런 규칙을 갖다가 시민교육센터의 분배 규칙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좀 내려와서, 다만 이것이 완전히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학교 내의 문제라든지, 정당 내의 민주주의 문제라든지, 회사 내의 조직 문제라든지 하는 다양한 문제들, 기본 구조가 아닌 문제들도 다룰 수 있는 기초를 쌓게 된다. 예, 보면은 그 문단 맨 마지막 줄 위에서, 밑에서는 네 번째. 일단 우리가 이러한 경우에 합당한 이론을 갖게 되면 자연히 정의의 나머지 문제들도 그에 비추어 보다 다루기 수월해지리라고 생각한다. 적절한 변경을 가함으로써 그러한 이론은 이와 같은 종류의 다른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 구조에 대해서 다루자. 자, 이제 제한 1이 특수한 경우의 정의만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고, 제한 2는 우리의 논의의 대부분이 질서정연한 사회를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질서정연한 사회는 어떤 사회라 그랬죠? 사회의 요건을 갖추고, 그 사회가 공공정의관에 의해서 규율되는 사회라고 했죠. 그래서 이 질서정연한 사회를 아이디얼 타입으로 보고, 그 아이디얼 타입 내에서의 어떤 문제 설정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질서정연한 사회가 다루지 못, 질서정연한 사회를 상정하고 논의를 진행시켜 나간다면, 빠뜨리게 되는 문제 설정들이 어떤 게 있죠? 그것은 바로 부분적 준수론의 문제다. 부분적 준수론의 문제. 그 사회가 정의의 원칙들을 부분적으로만 준수하고 있는 것이죠. 한 80%는 정의로운데 20%가 부정의하단 말이죠. 그런 사회에서 사람들은 그 부정의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그 부정의가 즉각적으로 구성원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면야 그에 관련된 의사결정 절차를 통상적으로 통하면은 되겠지만은, 만약에 20%의 부정의가 그 소수의 구성원에게 매우 뿌리 깊고 지속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구성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감하게 생각하고 무관심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취할 수 있는 액션으로 시민불복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시민불복종 같은 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부분적 준수론의 문제죠. 반면에 철저한 준수론을 전제로 한 질서정연한 사회적 모든 것이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공공정의관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다. 이런 사회를 상정한 논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정의롭게 행동하고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반면에 이제 부분적 준수론이란 처벌론, 정의로운 전쟁론, 그리고 시민불복종과 양심적 반대에서부터 무력적 항거와 혁명에 이르기까지 정의롭지 못한 체제에 대처하는 여러 방식들에 대한 정당화 등과 같은 주제를 포함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여기서는 이제 처벌론, 정의로운 전쟁론 요 앞에다가 번호를 붙이면 1, 2, 3, 혁명의 4가 붙죠. 그 다음에 5를 쓰시고 민주주의론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즉 민주주의가 단순히 정책적 효율성에 관한 과학적, 자연과학적 논의, 사회과학적 논의를 하는 의사결정 절차가 아니고 규범적 논의도 한다. 이렇게 우리의 제도가 이런 것을 개소해서 이런 사태를 개소해서 초래했는데, 이것이 과연 부정의한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은 이제 학교를 통해서 교육 재원을 분배하고 만약에 그 학교의 패키지가 자신의 교육 철학에 어긋난다. 자신의 어떤 이성적 기획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런 교육 자원을 국가로부터 보조받지 못하는 상황이 그래서 대안학교라든지 홈스쿨링을 하게 되면은 아무런 돈을 보조받지 못하는 상황이 부정의한 상황이 아니냐라는 규범적인 논의까지 하게 된다면은 민주주의론 역시 부분적 준수론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주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즉, 어떤 사회가 부분적으로만 정의롭고 완벽하게 정의롭지 못할 때 어떤 부분적인 정의로운 상황에서 질서정연한 상황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대로 된 의사결정 절차로서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하나의 관점이 새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즉, 민주주의라는 것은 단순히 다수 지배라든가 아니면은 보다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경제적 관점에서 누군가의 다수 선호를 최적으로 만족시킨다든가 하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위에도 부분적 준수론의 관점에서, 우리가 만약에 질서정연한 사회를 상정한 관념들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관념을 기초로 해서 이 부분적 준수 상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탐구 방식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별표 치놓고 1, 2, 3, 4에다가 플러스 5 민주주의론까지 쓰시고, 롤즈도 생각하기에 세줄 내려와서 부분적 준수론의 문제들이 긴요하고 중대한 문제임은 분명하다. 중대한 pressing and 긴요하다, urgent. pressing and urgent problem인데, 하지만 이상적인 이론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ideal한 이론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그것이 실상 이란보다 urgent한 긴요한 문제를 systemically,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기초를 제시해 준다는 것이다. 즉, 부분적 준수론의 문제는 철저한 준수론 상황에서의 정의의 관념을 확고히 구축하지 않고서는 그것의 일부가 어긋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다룰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제학에서도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현실은 완전 경쟁 시장인 것은 뭐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되죠. 그럴 경우에 완전 경쟁 시장 모델을 경제학 모델에서 아예 다룰 필요가 없느냐. 그래서 세상에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경제학을 배우는 그 초심자들은 완전 경쟁이라는 개념 자체를 배울 필요가 없는가가 아니라 저도 이제 신고전 경제학의 패러다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차용하고, 사실 그것에 대해서 스티글리츠와 같이 극단적으로 이제, 비판하면서 새로운 어떤 행동 경제학이나 정보 경제학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개념과 관련된 개념들을 쓰는 한, 그 방법론들을 쓰고 논증들을 쓰는 한, 완전 경쟁 시장과 관련된 이제 모델들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모델에 이런 수정을 가해서 이런 결론이 나온다라는 어떤 논증 방식과 같은 것을 배울 필요는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체계적으로 문제를 파악하는 기초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1, 2, 3, 4, 5번의 가지가 있으면 그 가지 중에 1번 가지가 바뀌었다 그러면 4번, 2, 3, 4, 5 가지는 그대로 놔두고 1번 가지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탐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1, 2, 3, 4, 5 가지가 전부 다 제멋대로인데 이거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것은 불가능한 프로젝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43페이지. 두 번째 문단. 그런데 사회 정의가는 1차적으로 사회 기본 구조와 갖는 분배적 측면, distributive aspect를 평가할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까 말했듯이, 사회 정의관이라는 것은 정의의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고, 즉, 정의의 개념, concept of justice를, 구체적으로 채우는 것이 conception of justice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절의 강의에서 봤는데, 정의의 개념이라는 것은, 정의관이 다루는 어떤 영역들을 표현하기 위한, 영역 분할의 기능을 가진다고 할까? 그런 개념이고, conception of justice, 정의관이라는 것은 그런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진 정의의 관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의 개념을 채우는 것이 정의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의의 1차적 주제가 기본 사회 기본 구조에 갖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 정의관은 사회 기본 구조와 갖는 분배적 측면을 평가할 기준을 제공하겠죠. 그것이 아니라면 정의의 개념을 채워주는 정의관이라고 할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사회 기본 구조나 사회 체제 일반이 갖는 다른 등목을 규정하는 원칙들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그걸 완전히 다 포괄하는 것으로 사회 정의관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롤즈가 무엇을 다 포괄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효율성의 유무, 자유의 유무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제 효율성 같은 경우에 정의가 효율성을 다 포괄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정의와 효율성이 서로 그 반비례 관계에 있거나 같은 차원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others being equal 할 때, 동일한 정도로 정의로운 사회일지라도 A 사회는 B 사회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있겠죠. 그러니까 A 사회나 B 사회나 같은 어떤 정의의 원리를 구성원들이 염두에 두고 제도도 그렇게 짜여져 있고, 그렇지만 의사결정 절차가 A 사회는 매우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 반면, B 사회는 되게 비효율적으로 삐걱거리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효율성의 측면에서 A 사회를 더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사회와 B 사회는 정의의 관점에서는 동일하게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의 가치 개념을 탐구할 때그 가치 개념에다가 좋은 거는 무조건 다 쓸어 넣는 것은 오히려 분석을 혼란스럽게 하고 희석시키는 오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롤즈도 효율성이나 자유 유무 자체를 사회 정의관 자체에다가 완전히 다 쓸어 넣지는 않겠다 는 것을 이제 표방하고 있는 것이고, 정의의 원칙은 소셜 아이디어, 사회 이상을 이루는 부분에 불과하다. 부분에 불과하다. 그래서 정의 이외에도 다른 어떤 논변을 통해서 이런 사회가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다만 정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사회 이상을 구사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무리 효율적이라 해도 심각하게 부정의한 사회는 나은 사회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의 예비적인 이야기에서 다음 문단, 나는 상충하는 요구들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의미하는 정의의 개념과 이런 균형을 결정할 적합할 고려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원칙들의 체계로서 정의관을 구별했다. 그래서 정의의 개념이 Concept of Justice고 정의관이 Conception of Justice인데, 정의의 개념이라는 것은 결국 추상적인 거고, 정의관이 하게 될 어떤 역할, 정의관이라는 놈이 만약에 사람이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차지하게 될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포청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포청천이 있는데 어떤 마을의 판관 자리에 간단 말이죠. 근데 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보아서 그 원고와 피고 혹은 기소자와 이제 피고인 사이에 상충하는 요구들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다 라고 이제 판관의 자리, 판관의 개념이 설정됐다면은 포청천, 즉 정의관은 그 자리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래, 이것이 바로 적절한 균형이다. 내가 하는 일이 이제 나는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겠다고 가는 거죠. 정의의 개념은 판관 자리라고 보면 되고, 정의관이라는 거는 포청천, 이 포청천이 생각하고 있는 원칙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롤조의 헷갈리는 소리를 좀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또 44페이지에는 이러한 어떤 정의에 대한 접근 방식이 전통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당연히 돌아가야 할 바를 각자에게 돌아가고, 이것이 적이라고 했는데,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스티스에 대한 데피니션은 정당하게 각자에 속하고 당연히 돌아갈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explanation, 설명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설명이 어떤 설명이냐? 바로 무엇이 각자의 몫인가 하는 것은 사회 제도나 그 제도가 제시하는 적절한 기대치로부터 도출되는 건데, 무엇이 그 사회 제도나 그 제도가 제시해야 할 적절한 기대치인가를 다루는 것이 바로 정의에 관한 탐구인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즉, 어떤 사회 제도나 그 제도가 제시한 적절한 기대치를 논의하지 않고 곧바로 인간 개인 개인에게, 그 개인 개인이 뭐 코가 크다느니 능력이 뛰어나다느니 영어를 잘한다느니 달리기가 빠른다느니 이런 개인의 귀속되는 속성으로부터 바로 그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을 리는 없다는 거죠. 뭐가 매개되어야 하느냐? 그 달리기를 잘한다느니, 누구는 키가 작다느니, 누구는 잘생겼다느니, 누구는 영어를 잘한다느니, 누구는 과학기술에 뛰어나다느니, 누구는 그냥 일용 노동자로서의 노동력만 투입할 수 있다느니 하는 개인적 속성과 실제 돌아가야 할 바가 무엇인가? 적절한 기대치로서 설정되어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매개하는 것은 사회 제도다. 사회 제도. 사회의 기본적 구조다. 그래서 이 사회의 기본적 구조가 무엇이 되어야 할 바를 다루는 것은 우회하거나 쓸데없이 우회하거나 해서 정의에 관한 어떤 전통적 논의를 완전히 회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정면으로 다루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고 3절 하도록 하겠습니다.